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 네가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 앞에 보면 14장, 1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지요. 불순종을 하고 그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책망하셔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결심하시고 사무엘에게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세의 집안에 가서 이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내가 택한 왕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좀 사무엘은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사무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숙청당할 수가 있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참 조심스러웠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기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왔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죠. 그저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선지자라든가 또 사사라든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성막 중심으로 혹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각 도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면접을 합니다. 아들이 일곱 명인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아비나답인가요? 엘리압이네요. 엘리압 보니까 딱 사무엘이 보니까 완전히 장군감인 거예요. 사울처럼 귀골이 장대하고 체격이 좋고 아주 씩씩해 보이고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참 담대해 보이고 겁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장남이고 그 집안에 얘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두 번째 아들 또 암미나답을 봤더니 이 사람인가 했더니 주님이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삼마를 봤더니 또 아니다.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가 뭐죠? 외모는 키라든가 그죠? 키, 얼굴, 뭐 눈빛, 체격 이런 거죠. 그죠? 예. 이 정치인들도 외모가 좀 돼야 표를 많이 얻는답니다. 어제 선거 끝났는데 뭐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모가 되는 사람들이 표를 좀 많이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진실해 보이고 이러면 표를 더 준대요. 네. 외모. 우리가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할 때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예. 인상이 어떤가? 아, 참 착하게 생겼다. 진실하게 생겼다. 아이고, 사람이 참 교활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우리는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키나 체격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뭐 이런 걸 말들 보지요. 아이고, 옷을 좀 지저분하게 입었다. 아이고, 옷을 참 단정하게 입었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옷 입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옷 문제라든가. 뭐, 혹은 또 외모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학벌이라든가, 학벌. 그죠? 어느 학교 나왔다더라. 뭐 이런 거. 박사학위 있다더라, 없다더라. 또 학벌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직책이라든가. 이게 다 외모죠. 그죠? 외모. 그죠? 예. 우리는 사실 외모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외모만 많이 보죠. 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또, 뭐, 선 본다. 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 마찬가지고, 다 보다 우리는 외모에 집중하죠. 그죠? 예, 외모를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들 일곱 명이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물어요. 아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새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막내는 여덟 번째인데 들판에서 지금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을 그 애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자, 데려왔는데 외모로 볼 때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특별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면 아들을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안에 가서 가정에 가정 신방 가가지고 가족들 자녀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다 데려오겠죠. 그죠? 예. 아니, 축복받는데, 하는 복을 주시는데 안 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모든 아들 다 데려오지요. 그죠? 없는 애라도 만들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불러오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사실 뭐, 양을 돌보는 것은, 하인들한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잠시 양을 돌보는 거니까 이웃에게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왜 다윗은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뭔가 이유가, 쟤는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쟤 다윗 쟤는 아닐 거야. 가족들한테 다윗이 막내지만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윗이 가족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어요. 정상적이라면 자기 아버지가 모든 아들을 다 데려와야죠. 8명이 아니라 80명이 있다 하더라도 80명 중에 한 명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다 데려와야 될 텐데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인정받지 못했다.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형들이 그 군대 끌려갔을 때, 전쟁터에 갔을 때,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죠? 음식 가져가고, 또 뭐, 형들의 상관에게 줄 뇌물까지 가져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형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막 구박합니다.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어릴 때 가족들로부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다른 형들은 일곱 명은 전부 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니까 다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복장 갖추고 왔겠죠. 그죠?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뭐 하다 왔어요? 양치다 왔으니까, 예, 옷에 뭐, 양똥도 묻어 있고, 양털도 묻어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그죠? 세수도 안 하고 왔으니까,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노숙자 수준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들, 형들,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고, 뭔가 좀, 그죠? 그런 관계였고. 그리고 또 들판에서 양을 키우다 왔기 때문에 옷도 지저분하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뭐 세수도 안 했고, 그죠?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왔고.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죠? 예, 그런 모습입니다.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 사실은 뭐냐면 얼굴이 멋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였다. 예. 어린아이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8명 세워놓고 이 첫째부터 막내까지 8명 세워놓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하라 그러면 다윗은 절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나 여러모로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할 수 없는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 이후로 이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오늘날에는 성령이 한 분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일정한 기간 동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제부터 성령이 떠나간 거죠. 그때부터 사울에게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임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다. 그러고 악한 영의 역사. 그가 번뇌하게 되었다. 번뇌. 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 골치가 너무 아팠다. 두통이 왔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왔다든지 우울증 아니면 무슨 특정한 강박증이 왔다든지 혹은 분노 조절 장애가 왔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만 볼 때마다 혹은 요나단에게 분노하는 걸 보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신과적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에게. 예. 성령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래서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강박증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조절장애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정신과적인 극심한 고통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소문 듣기에 이제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데 수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능력으로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해진다, 상쾌해진다더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서 사울이 이 정신과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했더니 머리가 상쾌해지고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그죠? 다윗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고 또 치유의 은혜죠. 치유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또 음악 치료라도 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즉 이제는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 외모만 봅니다. 외모만 보죠.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심. 다윗이 다른 점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김집사라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김집사. 예. 김집사가 있으면 김집사의 성품이나 인격을 닮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김 집사의 성품이나 인격을 닮은 사람, 뭐, 그의 자녀들이라든가, 친한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닮아가겠죠, 그죠? 혹은, 김 집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려워요? 아니죠, 그죠? 김 집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김 집사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김 집사가 부탁한다 무조건 도와주는 김 집사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려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 예. 아까 김 집사를 닮은 사람도 있고, 김 집사하고 친한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려고 예쓰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예.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건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했고, 그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심.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학벌을 보고, 혹은 뭐 사람들은 뭐 직업을 보고, 사람들은 재산을 보고,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비록 목동이라 할지라도, 그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사람들에게는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쓰임받든지 간에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시고 친밀하고 애쓰셔서 남은 생애가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해서 사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들의 마음이,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깨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해져서 늘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늘 주님께 순종하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늘 본받고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려가는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중심,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집이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중심을 가진 자가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열방을 위한 기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엄청난 양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 마스크 재질이 특별한 재질이라 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매일 이렇게 폐기되어 나오는데 그 엄청난 마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엄청난 환경 파괴 요인이 되겠지요. 이것 말고도 각종 의료 폐기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이 의료 폐기물들을 잘 관리하고 처리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각 나라 국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부로 폐기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염 시대 이후로 엄청난 양의 의료 폐기물 때문에 자연이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각종 기구들, 의료 기구들이 함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나라 정부의 마음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각 나라 정부가 하나님 의료 폐기물들을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료 폐기물들을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폐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 의료 폐기물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정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일깨우셔서 환경의 문제에 하나님 지구촌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나라가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8명의 형들이 훌륭하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외모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친밀함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나타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위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역할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의 중심을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회와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며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